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의 장례식에 참석할 계획이 없다고 크렘린궁이 29일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장례식 참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의 참석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장례 계획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며 준비는 프리고진 씨의 친척들에게 달렸다며 사적인 가족 행사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프리고진 씨의 개인 전용기는 지난 23일 모스크바 북부 티베르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프리고진 씨를 비롯한 탑승자 10명 전원이 사망했으며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프리고진 씨는 지난 6월 23일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시도한 지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었으며 이후 그의 신변에 대한 관심이 이어져 왔습니다. 내전이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북아프리카 국가 수단 군부의 수장이 29일 이집트를 방문했습니다. 수단 정부군은 이날 성명에서 압델파타 부르한 장군이 이날 이집트 해안마을 엘 알라메인에 도착해 압델파타 엘시시의 대통령과 회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엘시시 대통령은 엘 알라메인 공항에 직접 나가 부르한 장군을 맞았습니다. 두 지도자는 회담에서 수단 내 분쟁 종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집트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또 수단 내전이 장기화하고 인도주의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군벌 간의 중재에 나서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부르한 장군의 이번 이집트 방문은 지난 4월 15일 그가 이끄는 정부군과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사령관의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 RSF 간의 내전이 시작된 이후 첫 해외 방문입니다. 수단에서는 이집트 정부의 중재와 양측 간의 수차례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측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 사절단이 아프리카 국가 말리에서 철수를 진행 중이라고 유엔이 어제 밝혔습니다. 엘 가심 웨인 말리 주재 유엔 특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12,947명의 평화유지 인력과 경찰 병력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12개 캠프와 1개 임시기지는 말리 정부에 이양되며 1,786명의 민간인 직원들에 대한 고용은 12월 31일 시한 안에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웨인 특사는 또 유엔 소속 장비 약 5,500개와 4,000대의 차량이 해상 운송을 통해 말리에서 옮겨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철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완료돼야 하며 내년 1월부터 18개월 동안 계속될 청산 기간 동안 나머지 철수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웨인 특사는 설명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안보리 이사국들에 보낸 서한에서 말리 임무 철수의 시기, 범위, 복잡성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면서 영내 테러리스트의 존재와 인접국 니제르에서의 군사 쿠데타로 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철수는 말리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말리는 2012년 군사 쿠데타 이후 북부의 반군이 이슬람 국가 IS를 형성하면서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듬해인 2013년 유엔 평화유지 인력을 말리에 배치했지만 임무 수행 중 300여 명이 숨지는 등 말리 파견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유엔 임무가 되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 인근 바다에서 오늘 새벽 규모 7.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발리 옆 길리 아이르 섬에서 북동쪽으로 약 181km 떨어진 발리 해에서 일어났으며 진원지의 깊이는 513.5km였다고 미 지질조사국과 인도네시아 지질당국은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질당국은 규모 6.1과 6.5의 여진이 잇따랐다고 전했습니다. 지진으로 극심한 진동을 느꼈던 현지 주민과 관광객들은 당시 집과 호텔에서 뛰어나와 고지대 쪽으로 대피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당국은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위험은 없다고 밝힌 가운데 기상당국은 추후 여진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즉각적인 피해 보고는 없었다고 인도네시아 당국은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태평양 화산대인 브레고리에 위치해 있으며 이로 인한 지진과 화산 폭발, 쓰나미가 자주 발생해왔습니다. 지난해 서자바에서 규모 5.6의 지진으로 적어도 331명이 숨졌고 2018년에는 술라웨시섬 지진과 쓰나미로 약 4,340명이 숨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UN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 실패 시 미국과 한국이 잔해를 수거 분석할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로켓을 폭발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한일 정상들을 비난하면서 3국 합동훈련 정례화 등 합의에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기획특집 미한일 정상회의 결산,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순서로 미한일 대북중러 연대 양상을 살펴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1도, 최고는 21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제네바에서 열린 UN 회의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독일 등 각국의 비판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릭 데사텔즈 국무부 선임주정관이 28일 위성 발사가 자위적 조치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These launches directly undermine the non-proliferation regime. They move us away from our collective goal of disarmament. And they threaten the DPRK's neighbors.
데사텔즈 선임주정관은 이날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서 열린 우주 안보를 위한 개방형 실무그룹 회의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국제사회의 비확산 체제를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군축이라는 공동 목표에서 멀어지게 하며 전 세계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사텔즈 선임주정관은 북한이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 다른 나라의 위성 발사를 비판하고 미한 연합훈련을 군사적 위협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연합연습은 일상적이고 합법적이며 방어적인 성격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는 달리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US allied military exercises are routine. They are lawful and they are defensive.
데사텔즈 선임 조정관은 또 북한은 미한 양국의 대규모 훈련이 재개되기 전인 지난해 이미 6차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 대표 부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비난받는다면 이미 수천 개의 위성을 발사한 미국과 다른 나라도 처벌받고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f DPRK's satellite launch should be particularly blamed, the US and all other countries.
한 대사는 또 유엔 안보리 결의는 유엔 헌장에 어긋나는 불법 문서라면서 유엔 결의에 구속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 연습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기 때문에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적 조치로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8월 28일 시작돼 9월 1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는 평화로운 우주 탐사를 위한 국가 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분쟁 예방을 논의하는 유엔 실무협의체입니다. 28일 열린 첫날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독일과 뉴질랜드 등 세계 각국이 북한의 우주 발사체를 규탄했습니다. 박은진 외교부 군축 비확산 담당관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 would like to make it clear that any launch that uses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regardless of what it carries, can contribute to further advancement.
또 북한은 실험을 할 때마다 목표 달성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탄도미사일 기술 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결의를 채택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발사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10월로 예고된 추가 발사를 하지 말고 모든 유엔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독일은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이른바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북한의 불법 행위를 비난하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는 평화롭고 지속 가능하며 안전한 우주 환경을 옹호하는 우주 발사 국가로서 북한의 이번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김진입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으로 지반이 많이 약해졌다고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의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이 지적했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28일 B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추가 붕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다른 비밀시설에서 핵실험을 해도 이를 탐지할 수 있는 자신감도 비력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유엔이 정한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맞아 플로이드 사무총장을 인터뷰했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님,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맞아 금세기 들어 유일하게 핵무기 실험을 실시한 북한 정부와 주민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On the 29th of August, it will be the International Day Against Nuclear Testing, a day that was set.
8월 29일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은 카자흐스탄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이 영구 폐쇄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이날은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더 이상의 핵실험이 없어야 한다고 선언한 날입니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자신들이 약속한 실험 중단 공약과 관행을 준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국제사회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독려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여전히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고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CTBTO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The CTBTO has established an international monitoring system, which is ultimately will be 321 monitoring stations.
CTBTO는 전 세계 321곳의 관측소에서 지각 해양 대기 진동과 대기 중 방사성 핵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합해 언제 어디서든 핵폭발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든 지구 어느 곳에서든 핵폭발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 언제라도 관련 자료를 수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보를 전 세계 186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서명국들에 전달하고 보고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디서든 핵실험이 있으면 감지되고 전 세계에 정보가 전달될 것입니다. 비밀리에 실시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아닌 다른 비밀 핵실험장에서 실험을 실시하더라도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Our commitment is to give confidence to the nations of the world that no matter where or when
언제 어디서 핵폭발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이를 탐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전 세계 국가들에게 주는 것이 우리의 공약입니다. 우리는 그 정보를 전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존에 알려진 핵실험 장소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도전은 지구의 모든 장소를 항상 다루는 것입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님, 북한에서 올해 6차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전의 핵실험이 지반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7차 핵실험으로 지반이 크게 붕괴될 수 있다는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The sixth nuclear test back in 2017 was the largest of the tests conducted by North Korea.
2017년에 6차 핵실험은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핵실험이 같은 장소인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루어졌는데 풍계리 핵실험장은 사실 작은 산 아래에 여러 개의 갱도가 뚫려 있는 곳입니다. 이 실험으로 인해 그 산의 암석과 지형이 상당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실험 이후 지각에 있는 암석이 새로운 위치에 자리 잡는 여진이 꽤 많이 발생했습니다. 암석이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그 정보를 수집하고 여진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갱도 천장에 있는 바위가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측 체계는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한 큰 암석이 떨어져 내리는 것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험장이 위치한 산이 상당히 느슨한 상태인 것은 분명하며 그 결과 이러한 종류의 소규모 지진 활동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지역이 현재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7차 핵실험이 같은 곳에서 진행되면 많은 충격을 줄 것이라는 말씀이시네요.
A subsequent test could cause more collapses in tunnels and chimneys and the structures within.
후속 실험이 갱도와 굴뚝, 산 내부의 구조물에 더 많은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확실합니다. 그 영향의 정도는 실험의 규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실험의 규모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산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님, 앞서 라시나 제르보 전 CTBTO 사무총장은 2019년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CTBTO의 참관국이 되는 것이 신뢰 구축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현재 CTBTO에 어떤 참관국들이 있습니까?
The CTBTO does have a number of observer states or entities, not many, and we certainly would welcome DPRK.
CTBTO에는 몇몇 참관국과 참관 단체가 있는데 많은 수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저는 북한 지도부와 관여해 신뢰 구축의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의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 첫 걸음은 실험 유예를 약속하거나 CTBT에 서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외교와 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북한 정부와 정중하게 대화할 수 있게 바랍니다.
CTBTO가 북한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것은 언제입니까?
We have made a number of approaches and we still would dearly love to be able to have such a meeting. I have not had the opportunity.
우리는 여러 접촉을 시도했고 여전히 그러한 만남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관리들과 만날 기회가 없었지만 만나고 싶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님, CTBTO는 북한의 비핵화 검증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CTBTO가 어떤 고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The CTBTO's role is very much to be able to give confidence to all players that no tests are taking place.
CTBTO의 역할은 모든 국가들에게 어떤 실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비핵화를 향한 계획과 조치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계속해서 그러한 확신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신뢰 구축에 중요합니다. 검증은 공약과 성명에 신뢰를 더합니다.
한국인의 70%가 자체 핵무기 보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핵무장론이 주류 담론이 됐고 여당 정치인들이 지지하고 있죠.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한다면 국제 비확산 체제에 어떤 위협이 될까요?
I'm very proud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standing steadfastly with almost every nation.
저는 한국 정부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과 함께 핵무기 확산에 반대하며 궁극적이고 세계적인 군축을 위해 굳건히 서 있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구체적인 위치와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대담하고 강력하며 높이 평가할 만한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이 입장을 지속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올해 8월 6일 저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기념일을 맞아 히로시마를 방문했습니다. 핵무기 사용으로 인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발생한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핵실험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이 훨씬 더 나은 세상이고 우리 모두가 계속 추구해야 할 세상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님, CTBT가 공식적으로 비준되면 CTBTO는 핵실험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비준 뒤에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도 핵실험이 실시되기 전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경우 CTBTO가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TBT is something that we continue to strive for.
CTBT의 발효는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CTBT가 서명되기 전에는 2,000건이 넘는 핵실험이 있었고 1996년 CTBT 서명이 시작한 이래 오늘까지 실시된 핵실험은 12건도 채 되지 않습니다. 금세기에 들어서는 북한 한 나라만 핵실험을 했죠. 따라서 CTBT는 핵실험을 억제하는 데 있어 이미 놀라운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정확하게 지적한 대로 CTBT가 발효가 안 되면 현장 사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현장 사찰은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궁극적인 조사와 검증 방법입니다. 핵실험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핵실험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 실험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에게 최대한의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조약 발효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플로이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사무총장으로부터 북한 7차 핵실험 시 CTBTO의 역할과 이 기구가 파악하고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 현황 및 한국의 핵 무장론에 대한 입장 등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 실패 시 미한 당국이 잔해를 수거해 분석할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로켓을 폭발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사용한 발사체가 러시아제 로켓과 매우 비슷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에서 탄도미사일 방어 분야를 연구하는 시어도 포스톨 명예 교수는 28일 북한의 실패한 최근 위성 발사에 대해 의도적으로 로켓을 폭파시켜 잔해를 잘게 조각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They might cut it into many pieces. And the reason for cutting it into many pieces is they want to deny South Korea.
포스톨 교수는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은 로켓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낼 수 있다며 그 이유는 한국이 로켓 기술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5월 1차 정찰위성을 발사했을 당시 바다에 떨어진 1단 잔해에서 한국 당국이 북한의 로켓 기술에 대해 많은 정보를 확보했다면서 북한이 이를 우려해 고의적으로 폭파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 동아일보는 이날 복수의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한 정찰위성의 로켓이 낙하하던 중 순식간에 40여 개의 파편으로 분산되는 모습이 한국군 레이더에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자폭시켰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로켓을 자체적으로 폭파시키는 비행 중단 시스템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ost countries don't do that because you run some risk of an accidental detonation, which is what North Korea.
루이스 소장은 우주 발사체의 비행 중단 시스템은 비행 중인 발사체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궤도 이탈이 일어났을 경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게 조기 종료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장치지만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발적 실수로 발사체가 폭파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처럼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사용을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상폭발체계, 즉 비행종단 시스템을 사용한 것이라면 실패할 경우 관련 정보를 미한 당국이 수집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치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4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의 1단 로켓과 2단 로켓은 모두 정상 비행했지만 3단 비행 중 비상폭발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어도 포스톨 교수는 특히 북한의 위성 로켓이 3단 비행, 즉 상당히 높은 고도에서 폭발한 것에 주목하면서 이것이 미한 당국의 잔해 수거를 방해하기 위해 북한이 고의로 폭발을 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en the cutting takes place, the rocket is in a near vacuum.
상승 단계의 높은 고도에서 의도적 폭파가 이뤄질 경우 잔해들이 낮은 고도로 낙하하면서 공기의 저항을 받아 각 파편들이 서로 다른 궤적에 따라 떨어지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매우 잘게 파편화된 잔해 조각들은 물에 뜨지 않고 가라앉을 가능성도 크다며 이러한 잔해들을 수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의도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높은 고도에서 많은 파편을 발생시켜 레이더 신호가 파편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실제 탄두에서 발생한 것인지 미사일 방어 레이더가 식별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의도로 이 같은 폭발을 실행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이번 위성 발사에 사용한 로켓 추진체가 러시아제 로켓 엔진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도 주목하면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러시아와 미사일 발사체 관련 기술 협력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1990년대 이라크에 대한 유엔 특별위원회 무기 사찰관을 역임했으며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독일 국방부 미사일 프로그램 고문을 지낸 로버트 슈무커 박사는 VOA에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사용한 1단 로켓 엔진은 RD-250으로 알려진 러시아 로켓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슈무커 박사는 북한이 이번 정찰위성 발사와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사용한 로켓 엔진은 1970년대 이후 러시아의 대형 액체 추진 ICBM의 주력 로켓 엔진으로 제작된 RD-250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로켓 엔진은 제조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많은 실험과 시간이 필요해 북한이 직접 엔진을 제작했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해당 분야에 깊은 지식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구현하는 데는 엄청난 산업 기반이 필요하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해당 로켓 엔진 기술 확보에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소장도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정찰위성 엔진은 탄도미사일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러시아제 RD-250의 디자인을 모방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rocket engine in particular, because it's the same engine that they use on their missiles.
루이스 소장은 북한이 3.18 혁명 엔진이라고 명명한 로켓 엔진은 소련의 RD-250을 모방한 것으로 같은 디자인을 그대로 복사해 자신들이 만든 것으로 탈바꿈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이 북한과 러시아의 미사일 협력을 확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북한이 러시아의 설계 정보에 접근했으며 이를 미사일 기술 진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의 북핵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방한 중인 데이비드 앨리스 북한주재영국대사를 면담하고 북한 문제를 협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과 앨리스 대사는 해외 체류 중인 북한 주민들의 귀국이 이루어지는 등 최근 북한과 외부 사회 간 인적 교류 재개 움직임이 나타나는 데 주목하면서 북한 노동자 송환 등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또 양측은 해외에 있는 탈북민들이 자기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지 않고 안전하게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10월 중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공언한 데 대해 안보리가 단합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해 당사국인 한국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이 적극 공조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앨리스 대사는 2021년 말 북한 주재 영국 대사로 임명됐지만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국경을 봉쇄한 탓에 아직 평양에 부임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한일 정상들을 막말 비난하면서 3국 합동훈련 정례화 등 합의에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해군절 기념 연설을 하면서 해군 핵전력화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해군절인 28일 해군사령부를 방문했다고 대외관영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9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축하연설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들을 깡패 우두머리들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들이 3자 사이에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정기화한다는 것을 공표하고 그 실행에 착수했다고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정상이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연합훈련 정례화 등에 합의한 데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에 대해 처음으로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적대 세력들의 대결 책동으로 한반도 수역이 가장 불안정한 핵전쟁 위험 수역으로 변했다고 주장하면서 선제적이고 단호한 공세로 적들을 압도적으로 제압 구축하기 위한 주체적 해군 작전 전술적 방침들을 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국가 핵무력 건설 노선이 밝힌 전술핵 운용의 확장 정책에 따라 군종 부대들이 새로운 무장수단들을 인도받게 될 것이라며 해군은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핵 억제력의 구성 부분으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29일 김 위원장의 연설에 대해 정상회의에 따른 안보협력 강화 등 미한일 협력체의 획기적 진화에 위기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한일 정상을 깡패 우두머리라는 막말로 호칭한 데 대해선 발언자의 저급한 수준을 드러내는 것으로 기초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한 언급에 대해 평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한일 안보협력의 핵심이 해군력에서의 절대적 우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김정은으로선 단기간 열세를 만회하는 방법으로 해군의 핵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그 안보협력 강화의 가장 핵심은 해상에서의 북한을 억제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대응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실질적인 대응 능력 강화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다. 또 단기간 내에 그런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핵무기를 장착하는 거죠.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21일에도 해군 전대를 찾아 전쟁 준비 실태 점검에 나서는 등 해군의 현대화와 전투력 강화를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김 위원장의 연설은 북한이 최근 실험한 핵어뢰 해일 시리즈와 전략순항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전술핵의 해군 배치 임박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홍 박사는 이와 함께 미한일 군사협력과 미한연합 을지 프리덤 실드, UFS 실기동 훈련과 쌍용 훈련에 대응한 북한식 반접근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해군절에 해군 부대를 방문한 것은 2012년 집권 이후 처음입니다. 홍 박사는 김 위원장이 해군절 기념 행사를 주관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최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 나아가 중국과의 연합훈련을 염두에 둔 행보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계속 실무적으로 북한과 접촉하고 있는 국면 이런 거는 무기와도 관련될 수 있지만 전격적으로 해상연합훈련 그리고 혹여나 거기에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가능성 이런 것을 염두에 두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 관련된 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를 보고 작전 준비 태세라든가 이런 걸 점검하는 의미 이걸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냐 이런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 해군 사령부 방문에는 딸 주혜도 동행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김주혜 동행이 북한 매체에 보도된 것은 지난 5월 16일 정찰위성 발사준비위원회 현지 지도 이후 100여일 만입니다. 북한은 작년 11월부터 김 위원장과 김주혜의 동행 사진들을 15차례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김주혜가 모습을 드러낸 분야 중 12건은 군사, 2건은 체육경기, 한 건은 경제와 관련된 것으로 주로 군사 분야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김주혜를 자신의 핵과 미사일 강국 건설 정책을 계승할 미래 후계자로 키우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정 박사는 김주혜가 이번에도 단순히 동행하는 수준을 넘어 공개석상에서 김 위원장 바로 왼편에 서서 북한의 군부 핵심 지도자들과 함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굉장히 좀 취약한 부문이 해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김정은이 해군을 집중 육성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그런 와중 속에서 해군 사령부를 방문해서 해군들 격려하고 해군 간부들한테 김주혜를 알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김 위원장의 이번 해군 사령부 방문 수행 인원엔 리병철 당 비서와 강순남 국방상과 함께 박정천 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포함됐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박정천을 군 원수로 호명하며 군복 입은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초 각종 직위에서 해임됐다가 최근 다시 주요 보직에 재기용된 것으로 보이는 박정천이 군의 최고 보직인 원수로 호명됨으로써 그가 해임 전과 비슷한 정치적 위상을 회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리병철은 전략무기고 박정천은 재래식 포병. 여기에 특화된 인물이고 김정은으로서는 군부의 좌우 날개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최근에 박정천이가 완전히 좌천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정천은 계속 당분간은 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천은 앞서 이달 초 김 위원장이 대구경 방사포탄 생산 공장을 비롯한 중요 군수 공장들을 현지 지도할 때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한일 3국 정상회의는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나라 간 연대가 강화되는 국제 현상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양측 간 대립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VOA는 역사적인 미한일 정상회의를 결산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순서로 미한일 대 북중러 연대 양상을 살펴봅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캠프 데이빗에서 열린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과 독재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측 사이 대립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한 민주주의 국가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 더 나아가 이란 등 두 집단 내 결속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에반스 레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VOA 화상통화에서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형성된 새로운 3국 관계를 독립된 실체의 진영으로 규정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3국의 새로운 파트너십은 공통의 관심사 때문만이 아니라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생겨난 쿼드나 오커스와 같은 여러 흥미로운 영내 혹은 범지역적 그룹 형성에 가장 최근 징후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know that I would want to characterize the new US ROK Japan relationship.
이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경우 역시 이른바 진영 형성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규칙 기반의 질서에 도전한다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 북한 간 관계는 그 밖에 공유된 가치나 원칙에 기반한 파트너십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나라 간 협력은 냉소적이고 전술적이며 사안별 파트너십에 가깝고 심지어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편의상의 결혼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 해군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도 VOA에 미한일 대 북중러 양상을 진영으로 특징짓는 건 단순한 정이라며 더 큰 글로벌 역학관계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모두 조약 동맹을 맺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쿼드, 주요 20개 국가 더불어 미한일 모두가 참여하는 주요 7개국 플러스 그리고 미국이 참여하는 나토와 미한일 모두가 참여하지 않은 유럽연합 등이 있으며 전 세계 여러 관계들을 감안해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도 VOA에 새로운 진연이 형성되기보다는 냉전 시대의 오래된 연합이 재구성되고 있는 것이라며 새로운 특징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과 소련이 아닌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주역이 되는 재구성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히 말해 미한일 측은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가치에 기반한 연합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측은 독재 정치와 독재주의 세력을 대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대립 양상이 짙어지고 있는 건 특히 미중 경쟁의 결과라는 것이 해석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VOA 화상통화에서 미중 간 강대국 경쟁이 국제관계의 지배적인 틀이 됐다며 이런 국제환경의 틀이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반응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is no question that we are in an environment where
그러면서 미중 경쟁이 심화하면서 국제 관계의 중심이 되는 두 나라가 다른 나라들의 지원을 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회색지대 전술 활동을 증대하고 있고 타이완에 대한 공격적 행동을 늘리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 한국, 일본, 유럽 국가와 같은 민주주의 나라들의 전 세계적인 연대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미중 경쟁이 핵심 요소인 이 두 양측 간 대립은 경제적 경쟁에서 군사적 대결과 충돌 가능성의 국면으로 옮겨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 세 나라뿐만 아니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섯 개국 협력체인 브릭스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정치경제안보협의체인 상하이협력기구의 결속이 더 강해지면서 문제는 극도로 두드러지고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ve moved from economic competition now.
전문가들은 양측 간 대립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소위 진영을 전이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군사적 대립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며 따라서 연합 및 통합군사력과 준비태세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점에서 북한 그리고 한국에 대한 북한의 행동도 무시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도 양측 모두 충돌을 원하지 않고 충돌을 피할 수도 있지만 긴장이 고조되는 현재의 환경과 긴장을 완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소통 채널이 부재한 상황에선 오판으로 인해 타이완 해역과 한반도, 심지어는 남중국해에서도 군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양측 간 대립 양상이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한일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과 같은 나라들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나라 간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치열한 경쟁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intense competition that we're seeing.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 지정학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의 궁극적인 방향은 북중러, 특히 진영 형성 능력을 갖춘 중국의 행동에 의해 좌우될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이들 나라가 하는 일에 대한 미한일 등과 같은 나라들의 대응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니는 아시아 태평양 안보석자도 VOA에 양측한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지만 단순한 미한일 대 북중러 간 경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측이 정치 및 경제전쟁의 직접적인 수단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달성하긴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권력전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규칙과 기술적 우위, 포괄적인 국력을 둘러싼 장기적 경쟁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중국 회사가 북한 선박을 대리 운영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에만 북한 선박 네 척을 추가로 관리하는 운영주가 됐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BOE가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를 살펴본 결과 28일 현재 11척의 북한 선박이 중국 회사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봉 1호, 남포 5호, 미래 1호, 남대봉호, 청림 3호 등의 선박인데 선적은 북한이지만 등록 소유주 국적이 모두 중국 혹은 중국 소재 회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선박업계에선 대리점 형태의 선박 회사들이 실제 소유주를 대신해 제3국에서 선박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박의 실제 선주는 북한에 있지만 해당 선박이 해외 항구에 입출항하며 발생하는 각종 서류 작업이나 유류 공급, 선박 내 물품 보급 등 관리를 이들 회사가 등록 소유주 자격으로 대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선박에 중국 국적의 등록 소유주가 생겼다는 건 중국 대리점이 해당 북한 선박에 대한 대리 운영과 관리에 나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홍콩 국적으로 표기된 홍천룽 홍콩이란 회사는 올해 5월 1일부터 북한 유조선 아봉 1호의 등록 소유주로 등재됐습니다. 이 회사 주소 직한엔 홍천룽 홍콩의 실제 주소 대신 북한 평양 서성구역 창경 이동 소재 던마린 매니지먼트사를 대신한다는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또 올해 4월 북한 선박 남포 5호의 등록 소유주가 된 단둥 푸안 이코노믹 트레이드사도 회사 주소 직한에 북한 남포 문화동 소재 남산 쉬핑을 대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북한 선박 금강 1호는 올해 2월 13일부터 단둥 진청 트레이드사를 등록 소유주로 두게 됐는데 이 회사 역시 평양 소재 대동문 쉬핑을 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해에만 최소 4척의 북한 선박을 중국 회사가 대리 소유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중국 회사가 운영 중인 전체 북한 선박 11척 중 3분의 1이 넘는 선박이 올해 들어 중국 회사 운영 아래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회사의 제재 위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운업계 전문가인 한국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28일 BOA에 중국 회사의 북한 선박 대리 운영은 선박을 제3국에 등록해 운영하는 편의 지적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있는 실제 선주가 선박을 중국 회사 명의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선박이 중국에서 화물 운임을 받기 위해선 중국 현지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필요할 것이라며 기존 은행 계좌가 대북 제재로 많이 노출됐다면 새로운 중국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중국 회사를 이용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선박업계에선 선박을 제3국 회사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으로선 가능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중국 회사는 물론 해당 북한 선박 모두 제재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번 유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조정관 대행은 올해 초 중국 회사가 북한 선박 자이저우 2호의 등록 소유주로 등재됐다는 BOA 보도에 대해 특정 선박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는 선박 등록을 포함해 북한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며 관련 행위가 제재 위반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OE는 중국 정부에 북한 선박의 중국 회사 등록 문제를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3년 7개월여 만에 국경 개방을 공식화한 가운데 인권 전문가들은 이와 맞물린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국제적 의무인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고 국제사회에는 대중 압박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28일 탈북민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는 중국 정부에 이들에 대한 강제 북송을 멈추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올바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날 북한이 공식적으로 국경을 개방하면서 재중 탈북민에 대한 강제 송환이 우려되는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중국 정부는 유엔 난민협약을 비준한 만큼 탈북을 이유로 박해와 고문, 투옥, 처형에 직면할 수 있는 탈북민을 북한에 송환하지 않을 국제적 인권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먼라이츠워치는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처벌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재중 탈북민을 현장 난민으로 간주한다며 이들은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북한 정권으로 어떤 경우에도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자국에 구금된 약 2,000명의 북한 주민이 가기를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들이 제3국으로 가서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한국 정부를 비롯한 다른 정부들이 그런 결과를 촉진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유엔 난민기구가 공개적으로 나서서 누구도 박해에 직면할 국가로 추방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민들은 인권유린의 피해자가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어 이는 국제사회가 더 늦기 전에 시급히 취해야 할 인도주의적 인권적 의무라며 시간이 얼마 없고 재중 탈북민의 강제 송환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시급한 상황 중 하나라고 휴먼라이츠워치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 일본, 한국 등 기타 국가들은 탈북민들이 북송돼 김정은의 인권유리 정권에 의해 고문, 투옥 등 나쁜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긴급하고 지속적인 국제적 항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신종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는 것과 관련해 방역 등급을 조정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국민들의 귀국을 승인한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지 3년 7개월여 만에 국경 개방을 공식화한 겁니다. 지난주 북중, 북러 간 항공 노선이 임시로 운항한 데 이어 이날 중국 단둥에서는 북한 인력 300여 명이 버스를 타고 도로를 통해 신우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28일 북한이 국경을 개방한 이후 일부에서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 북송 가능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8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국경을 열면서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한 강제 송환 우려가 제기된다며 자신이 인권특사로 재직하던 당시에도 중국 당국자들에게 관련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unfortunate. We've raised the issue when I was special envoy.
킹 전 특사는 기회가 될 때마다 중국 당국자들에게 탈북민을 기꺼이 수용할 국가들은 많다며 이들 스스로 정착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중국 측은 협조하는 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중국은 탈북민들의 정착지 선택을 허용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중국의 행동 변화를 끌어내기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대중 압박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a few days ago that North Korea was beginning to open the border, so this is, you know, the news is not surprising. Probably consistent with what's been going on.
중국이 관련 문제에 대한 유엔 내 요구를 대부분 무시해 왔지만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레그 스칼리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의 국경 개방이 본격화하면서 중국 당국의 불법 경제이민자 신분으로 구금된 탈북민 2천여 명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놓였다며 이들은 북송 시 자의적 구금과 고문, 심지어 처형을 포함하는 무수한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박해를 피해 북한에서 탈출한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하고 국제사회는 이를 시현하기 위한 대중 압박 캠페인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ith this loosening of border restrictions, these North Korean refugees are at great risk of being
스칼리트 사무총장은 중국 주재의 각국 외교 공관에 중국이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도록 압박해달라는 서한을 보내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같은 활동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가 공식 임명되면 이 문제에 대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스칼리트 사무총장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는 탈북민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시급한 문제라며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미 중국대사관과 중국 외교부는 자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한 BOA의 문의에 28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으로 북한에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여러 차례 탈북 여성 보호 등 탈북민 처우와 관련해 중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면서도 탈북민들은 불법 경로를 통해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입국한 불법 이민자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1도, 최고는 21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전 지역 흐리겠습니다. 평양은 최저 20도, 최고 26도, 남포 최저 20도, 최고 26도입니다. 평안 북도, 자강도 지역은 흐리겠습니다. 신의주는 최저 18, 최고 26, 강계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7, 최고 25, 황해 남북도, 경기도 지역 모두 흐립니다. 해주 최저 20도, 최고 27도, 개성은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0, 최고 27,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함흥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겠고 최저 19도, 최고 29도, 신포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립니다. 최저 20, 최고 27, 장진 구름 끼고 최저 14, 최고 24, 해산 흐리고 최저 17, 최고 25도입니다. 원산은 흐리고 최저 20도, 최고 29도가 되겠습니다. 평강은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최저 21도, 최고는 26도입니다. 함경북도, 청진 흐리고 오후 한때 비, 최저 21도, 최고 25도. 선봉도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 최저 21, 최고 26. 삼지연은 흐리고 최저 13, 최고 21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흐리고 물결은 1.5 내지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앞바다 오전에 구름 많고 그 외 해상은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에 앞바다 0.5 내지 1m, 먼바다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일본 내 모든 공장이 컴퓨터 시스템 오작동으로 가동 중단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2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쿠오카현 미야타 공장과 교토부 다이하스 공업 교토 공장을 비롯해 총 14개의 공장의 가동이 이날 오전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작동을 일으킨 생산체계와 동일한 체계를 사용하는 공장들은 차량 부품 주문을 처리할 수 없었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그러나 30일 오전부터 14개 공장 중 12개 공장 내 25개 생산라인 가동이 재개되며 오후부터는 나머지 2개 공장도 재가동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지난 3월에도 일본 내 부품 공급업체가 사이버 공격으로 장애를 겪으면서 국내 모든 공장의 가동을 일시 중단했었습니다. 한편 도요타 자동차는 이번 시스템 오작동의 원인을 조사 중이라면서 사이버 공격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내 도요타 자동차 공장의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 인근 바다에서 오늘 새벽 규모 7.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발리 옆 길리아이르섬에서 북동쪽으로 181km 떨어진 발리해에서 일어났으며 진원재 깊이는 513.5km라고 미 지질조사국과 인도네시아 지질당국은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질당국은 규모 6.1과 6.5의 여진이 잇따랐다고 전했습니다. 지진으로 극심한 진동을 느낀 현지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집과 호텔에서 뛰쳐나와 고지대 쪽으로 대피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당국은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위험은 없다고 밝힌 가운데 기상당국은 추후 여진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즉각적인 피해 보고는 없었다고 인도네시아 당국은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태평양 화산대인 브레고리에 위치해 있으며 이로 인한 지진과 화산 폭발, 쓰나미가 자주 발생해왔습니다. 지난해 서자바에서는 규모 5.6의 지진으로 적어도 331명이 숨졌고 2018년에는 술라웨시섬 지진 및 쓰나미로 약 4,340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기반 첨단 전투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캐슬린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은 어제 미국 방위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신흥방산기술회의에서 발표한 복제자적 구상 전략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힉스 부장관은 이 같은 복제 개념이 더 많은 함정, 미사일, 병력 등 중국의 최대 장점인 물량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구상에 따라 미국의 제조와 동원 역량을 강화해 자체적 물량 생산으로 중국의 군사력 증가에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힉스 부장관은 특히 자율체계는 기존의 유인체계에 대한 저비용 대안으로 입증됐다며 이 같은 생산으로 전술적인 이점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자율주행 선박과 무인 항공기 등 자율체계에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이어왔으며 향후 18에서 24개월 안에 여러 군 영역에서 수천 개의 자율체계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이 일본에 대한 공대지 장거리 순항미사일 최대 50기의 잠정 판매를 승인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매는 인도태평양 역내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진전을 위한 힘이 되는 주요 동맹국의 안보 개선을 통해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남동부의 정착촌을 러시아로부터 탈환했다고 한나 말랴르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에 따르면 말랴르 차관은 이날 자포리자 지역 최전선 마을인 오리히우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로보틴의 정착촌이 해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착촌은 러시아가 점령 중인 도로와 철도의 요충지인 토크마크로 향하는 도로가 지나는 곳입니다.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로보티네와 베르보우 인근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밤 영상연설에서 로보티네 정착촌 탈환에 대한 언급 없이 우크라이나군은 분명히 그들이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해군은 우크라이나군의 항공기 무장 탄약창에 대해 27일 장거리 정밀 타격을 실시했다고 이고르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이 어제 밝혔습니다. 코나셴코프 대변인은 또 러시아군이 지난 하루 사이 하르키우 쿠피안스크 지역에서 2건, 자포리자 지역에서 7건을 비롯해 다수의 우크라이나군 공세를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4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